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람 베냐스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열왕기상 19장은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것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17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17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맹세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그의 맹세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 맹세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치한 그는 재물에 불을 붙이는 쪽이 승리한 조건으로 하자는 내기를 하고 18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해했던 하나님은 바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38절에서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물을 태웁니다. 세상 어느 물로도 이길 수 없었던 불, 그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었고 그 불을 향해 그는 자기의 삶을 기꺼이 던져 또 하나의 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열심이 온 이스라엘을 말라 비틀어지게 했고 또한 엘리야라는 사람의 그 열정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순간에 마치 불이 산을 태워버리듯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에도 이러한 불의 특징이 계속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세부를 찾는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를 징계하기 위해 1장 10절과 12절에서 두 번 불을 내려서 50명씩 그 부하와 장교를 죽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아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병거가 있었고 그 불병거 사이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본문에서 그 불이 갑자기 식어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달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뜬금없이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자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던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 24시간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될 텐데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협박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세벨이 자신을 바로 죽이지 않고 협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이세벨은 사람들을 보내서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4시간 유예를 주는 까닭은 엘리야를 절대로 영웅으로 순교자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를 겁줘서 도망치게 하던지 혹은 자기가 버티고 있다면 잡아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하면서 처참하게 죽일 것이었고 그 장면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아, 저 엘리야라는 사람도 신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나 라고 그 영웅이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버려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잘 아는 엘리야는 지금 등을 돌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이세벨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큰 불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더 큰 죄의 불이 자신 앞에 있자 사그라들고 만 것입니다. 이세벨을 만나고 엘리야가 생각했던 두 번째는 자신이 왜 모세처럼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라는 자책과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엘리야의 자아를 놓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왜 이리 불에 집착했는가?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 인물인 모세가 바로 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은 바로 작은 떨기나무 사이에 존재하고 계셨던 불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과 그리고 천둥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내밀자 그 홍해가 다 마르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고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잠시 넘기지 말고 그 페이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모세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사자였던 모세가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불의 사자 모세는 자기와 같은 불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혼자의 소망이 아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요청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치 출애굽을 처음 시작하던 그 노예와 같던 그 때가 다시 오게 된다면 두 번째 불의 사자가 올 것입니다. 그 불의 사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전할 것이고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태워지고 모든 것이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라던 모세의 예언, 엘리야는 현재 시대를 죄로 물들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시대로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무쳤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누군가는 이 출애굽 전과 같은 이 노예와 같은 시기를 돌파해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아니면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을 하던 도중 그는 결연히 일어나 아합 왕에게로 달려갔고 아까 저희가 묵상한 것과 같이 17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멈추기까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자기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엔딩과 나의 엔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바뀐 엔딩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당황하고 그러다가 겁에 질려 지금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열정이 불처럼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 불이 사용되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은 요리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아무 요리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엘리야의 그 불같은 열정이 과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기 전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타인의 조언을 통하여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선지자 나단은 그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른 메시지인지 교정해 주시고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가까운 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다음으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서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1절과 2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저자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엘리야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묵상한 나머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저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셔야만 이제 회복될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하늘을 닫아주시고 절대로 비를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취해서 지금 일어나 달려가 왕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내가 아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사람은 절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 이제 두고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잡아서 그리스 시내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동시키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단기 코스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배웠던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까마귀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지함으로써 때로는 내가 타락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림으로 맞이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어우러짐,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운데서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우러짐으로써 그 시기를 견디고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흐르고 그 교훈들을 다 익힌 시간들이 지나자 18장 1절이 시작됩니다.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장 말미에서 자기의 승리가 너무 탁월했던 나머지 너무 큰 승리를 맞이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로 달려갔고 그 영광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다시 몸을 돌이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약 193km 정도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환마저 브엘세바에 두고 홀로 광야를 나섭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당시 엘리야를 모시고 있던 사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 때문에 목숨을 되찾았던 그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 전통이 사실이라면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떼어놓고서라도 하나님께로 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엘리야에게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제2의 모세, 두 번째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없게 자기보다 더 큰 불을 만났고 이제 당황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유다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약 402km를 지나 호렙, 즉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 호렙 시내산은 바로 모세가 불이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부르심 이전에 자기 열정으로 왕을 찾아가 맹세했던 엘리야를 17장 2절에서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너랑 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내 타이밍이 아닌데 넌 지금 나보다 앞서했으니까 좀 혼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엘리야를 소위 말해서 엘리야를 비웃고 조롱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의 맹세에 자신을 맞추시고 엘리야를 훈련시켜주셨던 하나님이 첫 번째 신비한 은혜라면 두 번째 신비한 은혜는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아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라고 명령했고, 24시간 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세벨 앞에 서지 않는다면 온 이스라엘이 바라봤을 때 엘리야는 도망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봐라, 니네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라는 사람도 결국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망치는 사람 아니냐, 권력 앞에서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기대가 다 꺾이고 40일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엘리야의 목을 잡고 질질 끌어서 이세벨 앞에 던져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40일 동안이나 먹이고 돌봐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더 이상 굶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먹어라, 그래야 네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겠니? 라고 달래주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달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모세의 장소에 서게 하십니다. 이 모세의 삶과 엘리야의 도망기는 일치하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도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그토록 바랐던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400km라는 그 지역상 거리는 사실 열심히 걸어간다면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40일이 지나서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지쳤고 괴로웠고 방황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마치 40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면서 단둘의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엘리야와 40일 동안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독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엘리야는 그곳 굴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위 틈, 반석 틈에 대한 암시를 뜻합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엘리야는 우연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장소구나 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지나치십니다. 이 지나치셨다라는 표현 또한 모세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엘리야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과 같은 그 비전,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9절과 13절에서 두 번 같은 질문을 하시고 엘리야도 10절과 14절에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답변은 철저히 나 중심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나고, 유별나다는 말이 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나고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절정을 맞고 나로 끝을 맺습니다. 나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18장 12절과 13절에서 엘리야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선지자 100명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유별나고 특심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판단한 기준입니까? 엘리야가 판단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이 없는 것이고 나는 보였기 때문에 내 열심은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남았다라는 말 분명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열심에 취해서 상황을 왜곡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분간을 할 수 없는 흥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사실은 문제는 이세벨 한 명입니다. 이세벨 한 명의 마음만 돌이키고 이세벨 한 명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면 온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존중하고 사역을 도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로 가득하지 않는가 본문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성실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끝마다 내가 교회 온 지가 내가 봉사한 지가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나만 죽어라 노력했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 마음만 몰라주고 자꾸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과 기도가 우리의 대화와 기도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볼 필요 없이 우리도 얼마 안 있어 엘리야처럼 도망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열심만 가득 차 있다면 결국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 지쳐 엘리야는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엘리야에게 조상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비교와 경쟁 속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제일 위에 서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증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대화와 기도 가운데 혹시 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무엇인가? 크고 강한 바람, 모세가 지팡이를 내뻗었을 때 강한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그 강한 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보았던 바람은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주셨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반역했던 모든 고라 자손들이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지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세의 지진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보았던 불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주했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모두 보여주신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도대체 무엇을 보러 여기 온 것이냐? 비 내리지 않게 해줬다. 내가 불 떨어지게 해줬다. 그런데도 네가 믿음을 잃고 이곳에 온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보았던 바람, 지진, 불 그렇게 바라던 거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줬다. 그러니 됐느냐? 속이 시원하느냐? 그 가운데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영광, 내가 없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도 너는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냐? 나는 세밀한 소리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 방식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알지 못하지만 숨어있던 그 1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빚어가고 세워가고 지켜가고 인도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너는 영광을 보는, 영광을 보여주는 영웅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았냐?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느냐? 선택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상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본 엘리야는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네가 똑같은 삶의 태도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산에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넌 자기 삶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타이밍에 너의 삶을 맞추는 방식을 배우며 그 삶을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아합의 부하였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 너의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으로 일할 것이다. 너의 때가 아니라 엘리사의 때에 내가 일할 것을 이제는 너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 삶 가운데 가장 큰 전환이 지금 시작됩니다. 열심으로 가득하던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1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달려갔던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듣고 브엘세바, 맨 남쪽에 있는 곳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 그리고 호렙산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 아벨무올라라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아벨무올라라는 지역은 선지자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이 아벨무올라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고 겉옷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먼저 우편 상단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라못 길르앗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람 왕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고 라못 길르앗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길갈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편에 보시면은 빨간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왕의 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왕의 길은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무역로이자 가장 이용하기 편한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 무올라에서 엘리사를 가장 처음에 만나서 겉옷을 부어주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다면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라못 길르앗으로 향하는 왕의 대로를 타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길갈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이후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쟁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열심이라면 반드시 전쟁을 해치고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 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저곳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갈로 가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다른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느라 엘리야는 행로를 바꿔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라못 길르앗에 있는 예후와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왜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욕하시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까지 해주시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맞추는 법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 삶, 개인의 삶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혀졌던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장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함께 이제 다시 지도를 끄고 올라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역사의 무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선지자가,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아직도 자기 열심으로 사역했다면 하나님이 그 무명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인도하기 이전에 열심히 충만한 엘리야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던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습하시느라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그 안에서 음을 맞춰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장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때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19장 이후에 도망자로 여전히 살았다면 결코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움직였고,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고 아합 왕 앞에 서자 아합 왕이 내 대적자여 드디어 네가 왔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겁을 잃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너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엘리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몰락을 자기 입으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자 학교 학생 한 명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을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더 이상 엘리야에게 없었지만 그는 사람과 어우러지는 법을 배웠고, 그 어우러짐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가 역사 가운데 울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은 호렙에서 율법을 시작한 것이 모세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그 율법의 대표주자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전해진 것은 그 율법 이후에 있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고, 6절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이어집니다. 엘리야 사역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듯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전환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물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생명을 찾게 되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율법 그 자체로 보셨고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나머지 두 가지 지점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세벨이 있다라는 그 절망감, 때로는 그 이세벨이 나의 불보다 더 크다라는 열등감이고 또한 자기 열심으로 너무나도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홀로 남아 우울감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따르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이제 너의 길을 돌이켜 네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타이밍이 머무르는 곳에 너의 삶을 조율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너의 삶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없겠지만 네가 인생을 맡겨야 할 곳에 너의 인생을 의탁해야 한다. 엘리사의 때가 너에게 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그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던져주었다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나는 나대로 있겠지만 너는 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있어서 겉옷의 여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내 때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에게로 갔다. 내 사역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리고 나는 사라지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부모와 입 맞추고 인사하고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난 너에게 한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부르라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와 하나님의 문제다. 나는 내가 너를 강제하고 내 타이밍에 맞춰 너를 이끌어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엘리사 당신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증인이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입 맞추고 자신의 소 12결이 중 한 결이의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축제의 제물로 주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평범한 농부는 소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것이 소 한 결의를 갖고 있는 것이 전부였고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 저 부유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던지고 그리고 그 부유함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온갖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불태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소를 태워 사람들에게 축제의 제물로 주었듯이 엘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축제의 제물로 나눠주셨고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 결혼잔치, 축제의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 축제가 끝나고 홀로 광야로 나아갔듯이 진정한 엘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축제의 자리를 보내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홀로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십니다. 진정한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후에 누가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몸에 광채가 났었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별세하실 것을 상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되고 싶어서 인생을 던졌었던 엘리야가 지금 진정한 두 번째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이 하늘 보좌를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마저 갈갈이 찢길 것을 각오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모세가 될 수 없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세와 함께 이 길은 예수님밖에 걸을 수 없는 길이니 예수님이 걸어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 새로운 엘리사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십니다. 모든 것을 태우던 엘리야가 누군가를 부르고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가고 뒤쳐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태워지지 않는 세상 속에 좌절하기를 멈추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대상과 비교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을 떠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에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악보 안에서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한 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웅이 되고 싶지만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열심을 내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죄는 더 크게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열심에 취해 하나님과 엇나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며 길을 돌이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아멘으로 답해 나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 인생을 맡겨가기를 소원합니다. 3일 만에 일어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